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 희생적이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자기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자기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크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모든 걸로 다 사랑으로만 역사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느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모양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무슨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렀던 그곳이 바로 십자가 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말은 그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벽돌에 맞아서 죽으셨다. 그러면 벽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그걸 바라보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나요? 오늘 1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는 느낄 필요도 없고 느껴서도 안 됩니다. 딱 두 가지만 느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십자가 볼 필요도 없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것을 보는 거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네? 그 다음, 십자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빚진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빚을 갚은 건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나는 일을 한 것처럼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대신이라는 말, 바울이 쓰고 하나님이 성경에 쓰셨던 대신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읽을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고 나는 십자가에 있질 않아요. 나는 용서만 받고 나는 예수님이 대신 죽은 뭐예요? 그 열매만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은 그곳에 나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있질 않아요. 성도들이 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참다운 성도가 되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은 그 십자가에 내가 똑같이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내가 함께 죽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예수님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14절에 읽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누가 죽느냐?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몸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건 예수를 알기 전에 죄인으로서의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된 성품들, 죄의 모습들, 죄의 결과들, 죄의 책임들,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과 함께 나는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내가 그 중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했고 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신이 안 죽었으니까 죄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신은 죽질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고 죄도 이제는 용서받았다. 나는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잘못이,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것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저기로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또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단어가 산자들로 하여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산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우리는 살아난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산자라는 말을 해요. 죽질 않았는데 산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부활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산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로 지금 있겠지요. 근데 살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 사는 몸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산자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옛날과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몸이나 이제 죽고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몸이나 몸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고 살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은 죽었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우리는 죽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만약 내게 정말 다가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죽은 적도 산 적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날 모습이 그대로 그냥 조금 달라졌다거나 그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조금 발전이 됐거나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조금 더 진전이 되어서 조금 달라졌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죽었으면 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신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요즘엔 교회 다니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네, 새로운, 크티시스라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럴까요? 이 창조와 관계되는 창조물과 관계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들듯이 다시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이름하여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우리는 갖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난 지금까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당신은 물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생각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당신 죽은 적 있습니까? 내가 왜 죽어요? 당신의 과거가 정말 죽어버렸으면, 아니 과거를 반성했다, 뉘우쳤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내고 아담처럼 새롭게 빚어서 만들어낸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성도들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죽었어요. 나 옛날 사람 완전히 난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은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될까? 여러분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모든 진액과 생명과 힘과 물과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가지가 잘려버리면 죽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인도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외운다는 거나 말씀을 읽는다거나 말씀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마음속에 원하셨던 그것을 말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대하심, 예수님의 소망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 된 피조물은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의 끝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날 죄성 가운데 있었던 그의 성품이나 그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졌어요. 아마 그 환경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전 것은 옛날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환경들이 그가 가던 것, 그가 붙잡았던 것, 그가 추구하던 것, 그가 원하던 것, 그가 열심히 애를 쓰던 것, 그가 진짜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하던 이 이전 것이 죽었던 옛 사람과 함께 이미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비조된 이 사람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전히 그런,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에게는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날 상태에 거기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것이 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이 달라져 버렸는데. 그전에는 육신은 물론 옛날 범죄하던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일도 보고 그런 일에 관심도 갖고 육신은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영은 그런 세계가 끝나버렸어요.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영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은 아무것도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죄를 못 짓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의 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대신해서 값없이 죽으신 분이 그런데 뭔가 조건을 달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는데 그런데 대신 죽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 아니 뭐 그럼 죽었다는 게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구만. 우리들은 뭘 해달라는 것이 있었구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가 죽었으니까 너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너무 큰 축복이자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녀는 뭐가 위험한지 뭐가 악한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악하거나 위험한 곳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못 가게 막아요. 자, 그렇다면은 못 가게 막는 것이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만들어진 이 비조물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건 조건으로서 뭘 해라가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다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자,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납니다. 아무 사람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아무 사람도 그리스도도 이제는 어떻게 안다고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육체대로가 뭘까요? 육체대로는 카타사르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인간의 생각과 인간 중심으로 사람 옛날 옛 생각 인간의 욕정, 정욕, 감정, 이익, 자기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대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판단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육체대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최고의 선민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람을 그런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그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가 보았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의 생각이 깨어져 버렸어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생명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의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전엔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육체대로 아무 사람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제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이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훌륭하든지 아니든지 그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귀족이든지 아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아니면 젊은이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사타카르카, 사르카 절대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점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관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조차도 육체대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들은 늘 다른 족속들에게 바빌론 족속에게 또는 뭐 메대 족속에게 또는 뭐 이 애굽 족속에게 항상 그들은 눌려 살았어요. 지금은 로마에 눌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메시아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자기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국은 메시아인 것처럼 사기꾼으로 사기를 치고 메시아처럼 살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쩌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와 비교해서는 형편도 없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인간 예수, 살아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조차도 자기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그렇게 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준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그분이 죽음으로써 대신 나의 종의 돈을 갚아주시고 그 돈을 갚아주시고 나를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인이 죄가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죠. 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어서 죄대로 살았는데 죽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값없이 그 대가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자, 이것이 바로 나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나의 모든 것이 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을 바로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대답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시 살아난 산자들은 자기 자신, 옛날의 자기 자신, 아니 다시 살아난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그 당시는 죄가 주인이었으니까 죄를 쫓아다녔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나의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나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예수로 바뀌니까 오직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뭘까요? 자,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저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데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위해서 우리 주일날 주일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가고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걸까요? 아,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 많이 해야지 그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목적이 15절에 보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닌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쫓아간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쫓아간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그렇게 따라간다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가셨던 길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예수님 같은 것일까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이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에 이 말이 얼마나 잘못 전달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고 머리로서 감정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애통해야도 하고 예수님 저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예수 이미 죽은 자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이 죽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그렇게 간단한 말 아닙니다. 얼렁뚱땅 조금 나 달라져서 조금 내가 조금 어떻게 선해지지 않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예수 믿는 생활 오래 해서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옛날 게 없어진 거죠. 그 하나님은 새로 전에 있지도 않았던 걸 새로 만든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었습니다. 아니 죽으십시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본인도 속아서 살아가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환경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점점 힘들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것이 힘들까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는 우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주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못 박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